예전에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특별 기여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공군 컴백 컨트롤 팀 CCT라고 하는 팀이죠. 공정 통제사 그 팀이 가서 비행기에 태워 가지고 온 그런 미라클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프로미스라고 하는 그 작전, 공군 프로미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수단에서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또 다시 그때 했던 특수 임무대가 간데다가 거기다가 이번에는 육군 특수 전사령부 예하의 707 특수임무단 또 갖고 혹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면 배로 그 교민들 또는 거기 있는 한국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소말리아 해역에 지금 호송전대가 파견돼 있죠. 청해부대라고. 그 호송전대와 특수전 해군 특수전전단 UDT-CL이 이번에 아주 대규모 작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군 프로미스 작전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뭔가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 수단이라고 하는 데서 그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사실. 누가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놓은 것처럼 BBC의 기사를 제가 걸어놨는데 우리가 수단의 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수단은 뭐 쿠데타가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들이 그렇죠. 그리고 수단은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산이 없잖아요. 아프리카에는 킬리만자로 말고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내전이 벌어지고 하면 무장한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막 가고 지금 현재 이재민이 난민이 거기서 한 500만 정도가 생겨났을 거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그냥 아프리카는 맨날 내전이니까 이제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아주 명백하게 그 BBC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의 잘못된 외교 정책과 또 수단 군벌에 대한 오판 이런 것들 국제사회와 서방이 분쟁 해결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나 군벌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또 이제 수단을 민주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미숙하게 개입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군부를 미국이 군부를 끌어들여서 뭔가 좀 내전을 종식을 시켰는데 그네들이 민정으로 권력 이양을 하지 않고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다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이제 뭐 약속은 하죠. 약속은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기네가 그 민주정으로 이행할 만한 유인이 없어요. 이익이 안 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겠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생각해 보면 이 폴 콜리어의 이 책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대안과 분석과 대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국에서 왜 민주정을 계속 잘 다독거려가면서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궁극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도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원천적으로 아니 원전에 해당하는 고전들 그 플라톤 현실 국가를 캐묻다 또는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이런 책을 쓰면서 이제 쓰기 위해서 고전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말이죠. 아,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알았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2024년의 한국에서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궁리해보면 사실 그런 고전 텍스트만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그런 대안들을 사회과학적으로 궁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단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는 그냥 하찮은 정치평론가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파에 따라 제가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서 호불호를 드러내는 그런 인상비평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은 그런 고전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 텍스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과학 책들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방법론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런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예, 그런 책보다는 그냥 그런 책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사회과학 책들 물론 이런 책들은 오래도록 보관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회과학 책들을 그때그때 읽으면서 항상 고정과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 콜리어 책은 민주정에 관한 하는 이제 요 책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The Futur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미래 요거는 요 책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원래 요 책이 2009년에 나왔고 한 10년 있다가 나온 책이 있죠. 2020년에 까치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어요. 자본주의의 미래 요거 읽기는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소개를 해봐야겠다. 폴 콜리어 책을 소개를 해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좀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떠드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두었는데 이번에 콜리어 책을 소개하는 김에 이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자본주의의 미래 이것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책 표지에는 케인스 이후 가장 혁명적인 저작 뭐 이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예전에 읽었으니까 지금 기억도 희미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다시 이제 콜리어의 전쟁 총독표로 다시 와서 제 10장 현실 바꾸기 여기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1장 투표와 폭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종족 폭력, 종족적 문제 그걸 좀 살펴보고 뭐 전부를 읽을 건 아니니까요. 일단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공공재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공재라고 하느냐, 공공재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아주 뻔한 거 아니에요? 공공재라는 게 예, 공공재라고 하는 건 그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안전 보장 그러니까 안보 문제죠. 그 그다음에 공익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이거를 이제 그 사회과학 용어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또는 비배제성이 뭐냐, 그냥 이 용어에 예, 그 용어가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는 것 그런 경합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령 그 무슨 멋들어진 난방 샷츠를 입고 있다. 그럼 제가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입을 수는 없죠. 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럼 제 자동차를 같이 누가 옆에 같이 타기는 하는데 소유가 내 것으로는 내 것이잖아요. 그냥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내 거라고 딱 이름 붙여놨잖아요. 그죠? 만년필. 내가 만년필 쓰고 있는데 빌려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것일 수는 없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합성을 가진 재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재산이라.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것. 그런 거 뭐냐? 공기, 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해당하는 것. 그런 것들은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 그리고 이제 비배제성. 다른 사람들도 소비를 할 수 있죠. 비배제성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그러면 이제 환경이라든가 국방,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죠. 안보 문제.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남들이 그걸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군대 같은 거.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신 나간 놈들이 그 사내 놈들이 덜 떨어진 사내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고 무임승차하지 않느냐. 그냥 그런 얘기는 속된 말로 그런 말 하는 놈들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도 무임승 그런 건 무임승차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니네들은 저 여자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자들 애 낳는데 왜 니네 애 안 낳느냐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헛소리 하는 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안보, 군대 이런 거, 그다음에 공익적 책임성, 공공 도로 이런 것들 공공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최빈국이 제공을 해야 국가라고 하는 곳의 단체에서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공재를 말 그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영방송, 그렇죠? 공공병원, 그런 것들, 의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공립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군대까지 이제 사기업에게 서비스를 맡기게 되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용병이죠.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주립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제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업의 독점을 철저하게 막고 또 주립 대학이 있잖아요. 국립대학은 없지만 주립대학이고 주립대학이 이제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니까 그리고 공공병원도 있어요. 커뮤니티 호스피탈들이 있고 이제 서비스가 엉망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군대는 절대로 그 물론 이제 블랙워터 같은 군사기업들이 있지만 용병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군대는 상당한 부분 그런 사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군대 납품하는 것도 있고 한국 군대라고 해서 안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죠. 최근에 의사들 의료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공공재 문제. 의료를 공공재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저기 민간 사기업으로 볼 거냐,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제 주치의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자세하게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 있죠. 네.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다 교육청에게 감사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뭔가 이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은 의료 서비스가 이제 사기업처럼 돼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의료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민사 소송을 미국에서 언론 기관도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잖아요. 의사들은 이제 그건 하기 싫은 거지. 그죠? 그리고 공공병, 뭐,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영국처럼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월급 많이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것도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리사욕은 많고, 그렇다고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는 싫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복잡하고 뭐 특정한 의사 한두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체제를 개선해달라. 뭐 우리도 이제 영리병원 설립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의료하고 교육은 다른 게 뭐냐? 아유, 아주 깡촌에서 뭐 자립형 사립고는 근처도 못 가본 애들도 타고난 사주가 좋아서 그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의료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의료의 특수성이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707 특수 임무대 여군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민 개명제를 여성으로까지 확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재라 하더라도 그것의 그 서비스의 특수성들이 다 있고 그에 따라서 무임승차가 용인되는 공공재들도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나쁜 애들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돌대가리들이 그 생각 뭐 모르는 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빈국에서는 그런 것을 자체 조달하기에는 사회공동체, 일정한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에는 이 서비스들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또 그것을 생산하고 관리를 국가기구가 생산관리를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 생산과 관리를 위한 국가기구를 구성하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자본의 원초적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그런 것처럼 종잣돈을 제공해야 돼요. 종잣돈이 뭡니까? 안보를 일단 그 내란이 일어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내란을 좀 이렇게 막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그런 이제 공공재가 없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외국에 가서 최소한 공부라도 좀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최빈국 사회에서는 획기적으로 탁월한 비전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지도 않아요. 그 상황에서 선거만 딱 이제 선거 경쟁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곧바로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꽤나 그런 최빈국 그때는 우리나라 최빈국이죠. 최빈국의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막걸리 선거법이라고 해서 막걸리를 먹고 뭐 그랬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사람, 민주공화당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최빈국에서 제한 없는 선거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갈갈이 찢기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하는 제도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콜리어가 얘기하기를 안전보장과 책임성을 위해서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공익적 책임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개입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단에 미국에서 섣불리 개입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도 그동안 뭐 2차 대전 이후로 수없이 해왔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했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민주정 국가를 이루어낸 사례가 참 드물어요. 일본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건 저 지극히 편견일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국민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조선왕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적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처럴 소스가 있죠.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면 가평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가평고등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제 한국전쟁 때 거기에서 엄청난 가평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군 부대가 거기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군 사단장이 몇 사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얘기인데 그 사단장이 전쟁터인데도 말이죠. 그 가평 그 학생들이 천막에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장이 야, 이게 정말 희한한 나라다. 이 나라는 그리고 미래가 있는 나라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과 동시에 그 사단에 있는 전 장병들에게 1인당 2달러씩을 모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어주자 해서 세워진 학교가 가평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연금의 일부를 가평고등학교의 장학금으로 제공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참전용사 대표가 장학금을 전달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이 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 획기적으로 탁월한 비전과 능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배출이 되는데 이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제평화유지활동과 이 활동을 장기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죠. 네,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장기간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효율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뭐냐. 바로 1940년대 후반 2차 대전 종전 이후 그 당시 미국이 번영한 나라였고 유럽은 완전히 다 폭파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뭐 냉전이 시작되어서 그 아주 불안한 상태였죠. 거기에 대해서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안전보장기구가 있었고 마셜 플랜과 같은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 그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 고립주의 외교를 벌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정과 그 사리사욕을 따라서 가자. 이게 이제 제 10장 마지막 장의 결론입니다. 요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아,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제1장 투표와 폭력. 민주정의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합법성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세력은 이제 당연히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합법성의 근거한 정당성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공약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그 재집권의 가능성을 높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책임성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 이 책임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책임 있는 정당.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가능하죠. 그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은 뭡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딱 지금이 이제 중간평가 되잖아요. 중간평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함으로써 중간평가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를 같이 맞춰놔버리면 무지하게 답답할 거라. 한국 사람들 못 견뎌, 그런 거. 뭔가 한번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선거가 없으면 폭력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벼르는 거야. 그죠? 벼르고 있어,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벼르고 있어요. 선거로서 뭘 해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적어도 좀 사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정이 정치적 폭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낮춰줍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못 사는 나라다. 그러면 민주정이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왜냐? 투표 관리가 안 되니까. 선거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 일어나고 옛날에 뭐 정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당의 총재쯤 되면 공천권을 쥐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권 경쟁이라는 걸 옛날에 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신민당사 조폭이 동원돼갖고 뭐 강목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당대표를 음해하고 뭐 어쩌고 난리를 쳤죠. 근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나와요.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나와.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못했는가. 그냥 이게 그 작년에 이미 그 국회의원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난리를 죽이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명예훼손도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떨어진 홍영표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국방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던 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미사일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는 공천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이제 공천 못 받으면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말이 되고 그러죠. 그게 딱 나옵니다. 2022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던 지난 5일 동료 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북한인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발 발사한 5일 오후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저기 뭐야 지금 얼마 안 된 일이에요. 2022년이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하던 시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골프 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저기 뭐야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골프를 쳐도 문제가 될 판인데 말이죠. 야당 의원으로서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죽이고 공천에서 떨어질 게 분명해 보이니까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선거가 가져오는 책임성의 효과죠. 선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로 해먹는 집구석에서 다 해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골프를 치든 골프보다 더한 뭐 스킨 스쿠버를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에 세도 정치에서 이미 봤죠. 그런 걸 이제 봉고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선거가 책임성을 높이고 그리고 당연히 선거는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되죠. 이제 그것도 아니다. 아, 뭐 선거를 하든 말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하나의 방법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의한 민주정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 합법성이라는 건 국회의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하고 책임을 안 지는 선출직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이게 이제 그 사회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날 선거하다가 날 샌다. 그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그 채빈국들은 독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재정들은 자기의 그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행동으로 그 인물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숙청하죠. 이제 푸틴이 이런 짓 잘하죠. 독살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민주정이 되게 되면 독재자의 억압 기술을 약화시켜서 이제 숙청 능력을 감소시키지만 그게 민주적으로 완전히 책임성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즉 민주적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정치적 폭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다 해먹으려고 그 선거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정이 책임성이나 합법성을 근거로 삼지 않고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즉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이때다 하고 한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민주정 국가에서 이제 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유권자들이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의 행동과 노력이 언론에 의해서 감시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획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뒤가 구린 정치인들은 항상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위험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숙청하려고도 하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건 뭐냐? 그냥 뒤가 구린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언론에 의해서 감시되고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그게 이제 유권자의 견책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민주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정보 불충분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유권자들이 지역적 정체성이나 종족적 정체성 그런 것의 정체성 정치에 의거해서 투표를 할 경우에 책임성이 쇠퇴합니다. 저는 이게 정체성 정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정 국가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책임성을 쇠퇴시키기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족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지역적 정체성이 강해. 그러니까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그 특정한 지역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은 무조건 2번을 찍죠. 특정한 지역 사람들. 그게 뭐예요? 거의 그 최빈국의 종족적 정체성이 근거해서 우리 부족 출신의 후보를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낙후된 민주정 국가에서는 민주정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역적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들도 한 번은 그런 선거를 통한 책임성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이제 바뀌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를 보고. 아니 제주도가 다 민주당만 찍는 거예요. 보니까 저번에 이제 원희룡을 한번 찍어준 곳은 예외적인 사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주도에 그 강의하러 왔을 때 그 강의 도서관 관장님에게도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좀 약간 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이 이제 수권 문제가 뭡니까 4.3 문제죠 4.3 문제에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공을 들이고 그 공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그 해결하고 법적으로 그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그런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민주정이 가져오는 책임감과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유권자들 사이의 선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 노력을 하면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지역적 정체성 이런 것에 얽매여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성은 쇠퇴하고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특정 지역들은 그런 선진국의 정치 행태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여성 정체성에 의거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여성이니까 지지하겠다. 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지만 정치적 의제는 아니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제 주치가 공수 특전사 군의관 출신이라 예전에 그랬습니다. 야, 너 같은 특전사인데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런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이죠. 그런 게 다. 제가 이제 내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규모가 작고 종족 간 분쟁이나 대립이 빈발하고 첨예한 사회에서는 선거가 전형적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계속 투표를 하다 보면 또는 지역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계속 투표를 하다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뭐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지역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뭐 문제는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고립되어서 나중에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하고는 다른 평행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거가 전형적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박정희가 통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선거를 장려하면서 그 사회를 단호하게 행동하는 선거를 장려하다 보니까 그 사회를 단호하게 행동하는 독재체제 능력도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 책임감도 없는 실행 불가능한 중간지대로 내몰았다. 제빙국을. 그게 이제 콜리어의 반성이죠.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만한 뭐가 없을 때는 그냥 애국심이 있는 독재자가 나서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국제사회 개입에 따라서. 그러나 소득이 일정한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인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단계에 들어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공식을 볼 때 중국은 남날이 그렇게 밝은 나라는 아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굉장히 민주정 국가로 가야 되는데 점점 더 황제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일은 이제 종족적 정체성, 그것이 얼마나 그 민주주의 세태에 기여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이 국가, 거기서도 내놨던 얘기죠. 사실은 아테나이가 직면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폴 우드로프의 최초의 민주주의, 그 책도 좋은 책인데 그런 책들을 요새 잘 안 권하질 않아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수결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섬세하고도 그 자잘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